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과거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3장. 아내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좋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치장을 하지 마십시오. 썩지 않은 장식 곧 겸손하고 평화로운 성품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던 지난날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들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사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입니다. 남편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살면서 아내를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을 존중히 대접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보다 연약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동정하고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누리고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을 조심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좇아야 한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 하겠습니까? 혹 옳은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실천하는 선한 행실을 헐뜯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만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단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죽임을 당했으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갇혀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오래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으나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한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여호수아기 제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사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본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본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러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모리의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마케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쳐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마케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다섯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마게다 성읍 왕을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마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디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절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빵이냐?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가 하나님의 빵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부터 저희에게 이 빵을 주십시오. 그자 예수께서 선포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먹은 떡은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썩지 않을 양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상징에 불과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온 인류가 예수들을 먹고 마심으로 살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불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생명의 양식을 위해 자신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거나 내쫓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32절에서 34절 중심으로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들을 통해서 기적의 떡을 먹은 군중들은 자신들이 계속 기적의 떡을 먹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받아 먹은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소연하려는 것으로 들립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1절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나 기대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들춰낸다고 해도 바른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일거리도 없고 생산도 불가능한 광야의 상태가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 먹을 것을 벌 수 있는 광야와는 상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과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참떡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이유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2절 하반절에 바른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2절에 라는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긴 하셨지만 이 떡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여 궁극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적인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해의 엇갈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원을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이 참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떡을 달라고 떼쓰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또 그들이 요청하는 과거 이스라엘이 먹었던 기적의 떡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저들의 조상들이 불평했던 내용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6절이죠. 우리 육신에 완벽한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었을지라도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에 관한 것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달라고 뗐을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해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는 35절에서 37절 중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늘에 신령한 것과 거기에 바르게 반응할 수 없는 땅에 속한 자들의 불신과 잘못된 이해의 대조를 비교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제자들과만의 교훈에서 이 이해될 수 없는 차이의 간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군중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참된 생명의 떡이며 예수들을 믿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자람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두려운 가르침은 자신의 이런 가르침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님께 주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로부터 왔다면 자신에게 올 것이며 그런 자는 결코 내쫓지 않고 영원을 책임지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먼저 영적인 말씀이면서 이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적인 약속도 채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은 실제적인 삶을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관념, 즉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행위로서 채워지는 것이 굶주림과 갈증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통닭을 생각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좋은 스포츠 음료를 상상해도 갈증은 면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라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셔야 할 생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해가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로마서 3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절대로 자신의 속성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단순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의 중요성은 오히려 뒷부분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8절에서 4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의 37절에 연결되면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모범을 바로 자신이 보이고 계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8절에서 3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인들의 첫째 자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첫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연이어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이죠. 어쩌면 이것은 성경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순종하는 자들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신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다음 절과 함께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마지막 날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39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에도 반복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39절, 40절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함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이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0절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에는 두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려는 자들의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영원 속에서 영생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계들을 들어보게 되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격이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는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교훈들이 역시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The Book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Bible이라고 하는데요. Bible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류의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니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의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 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 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후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잔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의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 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은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을 대체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분의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판 이외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혁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